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우리 성경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디모데 후서 3장을 펴시고요.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1절의 말씀 한 절만 같이 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아멘. 주님,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각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배 시작할 때도 잠깐 이제 언급했듯이 우리 이제 교황이 이제 우리나라에 방문해 있습니다. 교황은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종교 시스템의 수장이고, 이것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독교는 분명히 아니죠. 기독교의 이제 그 성경 복음의 그 모조품,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라고 하는 이 모조품의 모조품 교회, 가짜 교회의 전 세계 수장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또한 바티칸이라고 하는 도시이면서 국가인 그러한 일종의 국가의 또 수장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디를 가면은 이제 어떤 나라의 대통령에 준하는 그런 이제 대우를 받는다고 하는데. 1984년에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에 와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이제 한국 땅에 그 땅바닥에다 대고 키스를 한 것이 대단히 이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딱 30년이죠. 84년에 왔으니까 2014년에 지금 이제 30년 만에 이제 재방문을 이제 교황이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온 나라가 이제 거기에 이제 다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이 공항에 나가서 이 교황을 영접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좀 영적으로도 대단히 우리가 우려스러운 일이죠. 사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지금 이렇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인구 통계를 보면 한국의 카톨릭 인구가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13년 작년 기준으로 해서 544만 명의 천주교 신자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에서 그 세례받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일반 개신교도들이 잡는 통계보다는 좀 더 정확할 거예요. 일반 개신교는 막 어중이 떠중이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리기를 해서 신자를 잡는데 카톨릭은 아마 이게 그래도 꽤 정확한 숫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로 한국이 카톨릭 신자가 많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제 47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이 1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이 직접 이 시복식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 시복식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매스컴에서 들으셨듯이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추대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성인들이 따로 있습니다. 세인트, 성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 세인트, 성자라는 단어는 영어의 세인트를 번역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성경에는 전부 성도로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성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 세인트, 성자, 성인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성인이에요. 성자예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그게 아니라 뭔가 대단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해낼 수 없는 대단히 어떤 큰 일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제 이 성인, 성자, 우리 성경대로 하면 성도, 성도라는 호칭을 이제 그렇게 주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그 자기 구원보다도 더 남는 잉여 선행, 그렇죠? 선행의 공로가 남아돌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성인으로 추대하기 바로 전 단계가 이제 복자다. 그래서 그걸 추대하는 예식이 시복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복식도 지금 교황이 직접 이렇게 주재하는 경우가 되게 이례적이다. 보통은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을 대리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금 어떤 나라에 가서 직접 교황이 지금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것이 지금 대단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이번에 우리 한국에 교황이 온 것이 좀 파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마 캐톨릭이 전략적으로 이 한국을 지목해서 모종의 계획을 진행 중이지 않은가, 이제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또 이제 그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이슈인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해서 이제 또 언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문을 했는데, 교황의 이 방한 시기에 맞춰서 매스컴에서는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가수 중에서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그 가수가 같이 이제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그저께인가요? 그때 이제 노란 리본을, 거기도 또 노란 리본을 달았죠.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이슈에 지금 그렇게 이제 또 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김포공항으로 왔다. 그래서 어저께 아마 16일이죠. 어저께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와는 대단히 또 이것도 또 이례적으로 매스컴에 이렇게 또 뜨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왔을 때 이제 한국의 보수적인 사람들과 특별히 근본주의 보수적인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제 엄청나게 반대한 것을 이제 의식했다, 이제 이렇게 매스컴은 얘기를 하고, 포털이나 인터넷 또 이제 일반 매체들에서 거의 보도를 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서, 그러나 또 공연은 또 대단히 또 이렇게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레이디 가가는 뭐 사실 우리 중에는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 관심도 없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찾아보는데, 이 레이디 가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하는 이 메시지라는 것은 대단히 이제 음란하고 음탕한 것이죠. 이 동성연애의 어떤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와서, 이 여자가 와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동성연애자들은 그야말로 어떤 해방구를 맞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노골적으로 이런 공연을 할 때 사탄 숭배 의식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인신 제사로 바쳐진 그 사람의 고기, 인육을 먹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면서 대단히 마귀적으로 이렇게 이제 공연을 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디 가가의 이번 방한이 가가 자신의 어떤 그 공연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마도 이 교황이 방한한 것에 맞춰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날짜에 이렇게 들어와서 공연을 함으로써 어떤 이 영적으로 한국을 정복하기 위한 어떤 교황과의 세트 플레이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선출된 이 교황이 지금 예수회 출신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회 출신이다. 로마 카톨릭 내에서도 이제 몇 개의 그런 이제 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예수회에 속한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이 됐다 그래서 대단히 이것도 이제 파격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회, 제수이시라고 하는 이 단체는 스페인의 그 이그나시우스 로욜라라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 소위 개신교의 그 종교 개혁에 맞춰서 그 종교 개혁을 묵사발을 내야 되겠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나 즈빙글리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 종교 개혁을 대항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조직한 그 단체가 예수회였습니다. 제수이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에게 이제 절대 복종하는 그야말로 절대 복종하는 그러한 어떤 군대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회가 세운 한국의 대학교가 어디죠? 서강대, 그렇죠. 서강대가 이제 예수회 세웠다는, 요번에 거기 방문했다 그러죠. 거기를, 서강대를 요번에 이제 이 교황이 일정에는 없었는데 방문했다, 이제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로마 캐톨릭을 아는 분들 얘기가 로마 캐톨릭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티칸의 로마 교황이 아니고 로마 교황은 그야말로 이제 얼굴만 비춰주는 그러한 어떤 연예인급에 속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교황이 다니면서 악수하고 뭐 무슨 회교도 여자의 발에 발을 맞추고 뭐 아기들 끌어안고 발 맞추고 뭐 낮은 데로 임한다 그러고 하는, 사실 이건 다 그야말로 연예인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그 로마 카톨릭을 지배하는 사람이 이제 검은 교황이라고 불리는 예수회의 수장이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회 출신의 이제 교황이 이번에 선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회가 이제는 커튼 뒤에 숨어 있지 않고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전면에 등장하는 그런 모양새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볼때 이번에 이 교황과 또 레이디 가가의 동시 방한은 이게 한국 땅에 영적인 큰 재앙의 어떤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이제 휴양에도 다녀오고 뭐 교회에서 이제 지체들 간에 이제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실 뭐 서로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이게 참 최근 며칠 사이에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대단히 머리털이 쭈뼛서고 섬찟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러한 말씀을 오늘 조금 이제 준비하게 된 것이고, 또 이따가 오후 시간에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이 교황 문제를, 로마 캐톨릭은 몇 가지로 그 이슈들이 이렇게 좀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교황이라는 그 부분을 좀 파워포인트 자료를 보면서 좀 공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제 로마 캐톨릭을 공개적으로 언급한다는 것이 사적으로야 몰라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제 언급한다는 것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는, 전면에 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작은 사람이야 뭐 이제 그런 위험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목을 내놓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가톨릭이 대단히 유한 것 같지만 그 발톱을 숨기고 있는 이 양의 탈을 쓴 늑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게 이제 거대한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종말에 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왔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인류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유토피아가 건설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오히려 정반대로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에 파멸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엔 파멸이 있을 거다. 전 지구적인 대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야 이제 이 지구가 그냥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한번 뒤집어지고 나서야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땅 자체가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이 예언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때가 위험한 때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놓았습니다. 위험한 때. 영어로는 이제 perilous tim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perilous라는 이 단어가 이 영어 단어가 이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칼레포스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뜻이 있고 또 견디기 어렵다는 뜻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견디기 어렵고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점점 더 세상이 진화되고 발전해서 점점 더 좋은 세상, 살기 편한 세상, 완전한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에 갈수록 견디기 어렵고 위험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마지막 날들에 매우 근접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이제 몇 가지만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그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있을 대환란이 이제 곧 있게 될, 또그 전에 있게 될그 휴거, 이런 총체적인 어떤 이 말세의 그 일들이 이제 일어날 그 정말 마지막 포인트에 우리가 와 있다고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을 해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니까 그것의 가지가, 즉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아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 아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이 무화과나무가 우리 휴양회 때도 공부했듯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50년 전에도 그랬고 100년 전에도 그랬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근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그때도 그랬고 한결같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뭘 믿은 것이냐면 AD 70년 이후에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국가로 회복시키신 날이 오면 그런 날이 오면 그때는 정말 마지막 때다 이렇게 다들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뭐 AD 한 1500년 이런 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할 때, 그때에도 사실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AD 1600년, 1700년, 1800년, 1900년, 19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뭐 산업혁명이 다 일어나고, 뭐 약육강식의 그 시대들도 막 다 지나가고, 뭐 이래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지금 이 1948년에 와서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1948년 이전에 태어난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정말 기적적으로 그 누구도 정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던 그런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믿기 어려웠던 그런 일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다는 증거는 로마의 부활입니다. 로마의 부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당대의 왕,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그 과정에서 이 세상에 이 왕국이 땅네 개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는 없어요. 세상 왕국이 그네개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메대 페르시아 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제국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있을 것인데 그게 끝입니다. 인간 세상의 그 제국으로서는 그게 끝인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도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치하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로마의 그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제 처형을 당하시죠.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또이 로마 제국도 이제 좀 쇠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로마 제국으로 묶여있던 그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다 이제 분산이 됐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역사적으로 이제 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쭉 지내오다가 최근에 와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유럽 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이 EU,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국가들이 지금 모인 그 지도상에서 그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옛날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큐라고 하는 화폐를 지금 동일하게 쓰면서 그 여러 나라들이 유럽의 그 여러 나라들이 화폐가 지금 단일화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진통들도 있고 뭐 어떤 나라가 뭐 탈퇴하네 마네 뭐 여러 가지 진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유럽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해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가 로마인데 예수님의 초림 때도 로마였듯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기에도 세상을 지배하는 국가는 로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금 부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럽연합입니다. 물론 종교적인 로마는, 정치적인 로마는 이렇게 분산됐다가 뭐 이렇게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지만 종교적인 로마는 끊임없이 로마 캐톨릭을 통해서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이 정치적인 로마와 종교적인 로마가 이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증거, 제가 첫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 로마의 부활을 말씀드렸고 세 번째에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증거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국들이 준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제 고기라는 이제 국가가 나오는데 이 고기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여러 연합국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고기라는 것이 러시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거대한 국가, 북쪽 왕이라고 묘사된 그 세력입니다.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삼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정해야 되겠죠? 한국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 성경에서 방위를 얘기할 때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동서남북을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북쪽에서 오는 그 왕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곡으로 되어 있고, 곡과 마곡할 때 이 곡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러시아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래전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저와 여러분이 겪은 이 과거 수십 년 사이에 그 러시아에 해당하는 옛 소련이 그렇게 강성한 것 같다가 붕괴되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때 이제 그것이 붕괴되는 것을 보면서 성경이 그럼 틀렸나? 북쪽의 이 세력이 이렇게 붕괴돼서 약화되면 그러면은 성경이 성취가 안 될 텐데? 이런 그러한 어떤 의구심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위장전술이었습니다. 러시아는 한 번도 전 세계의 지배 야욕을 포기한 적이 없었고, 물론 고르바초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단지 그 위장을 통해서 미국의 이 군사력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이 소련이 이제 해체됐다, 소련을 해체시켰다, 이런 것들을 지금 비밀 문서들에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가 지금 현재 그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강해질 겁니다. 러시아는 점점 더 강해질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믿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근데 러시아의 그 뭐 이제 유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러시아는 부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뉴스에는 계속해서 이제 러시아가 힘을 키우는 얘기는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가 혼자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이디오피아와 리비아, 또 고멜, 도갈마 이런 국가들이 나오는데, 이런 국가들이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동맹국으로 지목된 이런 국가들이 현대에 그대로 이제 현대의 국가들로서 지금 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준비되고 있다는 이것,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할 준비가 되고 있다는 이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교통혁명입니다. 다니엘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 부분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증기기관이나 이런 어떤 기계,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이런 것이 개발되기 전까지 지식이 증가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이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이 컴퓨터라는 것이 발명이 됐습니다. 이 컴퓨터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을 컴퓨터가 대체하면서 이 컴퓨터가 정말 엄청난 일을 하면서 모든 사람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그 신상 명세와 그 사람의 일생의 전체 기록을 다, 전체 정보를 다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 빠른 연산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게 지금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로 묶이고 또 스마트폰이니 또 소셜 네트워크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가 정말 그야말로 홍수, 정보가 홍수인 세상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몇년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것을 상상하지 못했었어요. 제가 아이들 때만 해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불과 몇년 사이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 손바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식이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 가장 빠른 교통수단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타고 사람이 빨리 가봐야 사실 얼마나 빨리 갈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 한다는 이 마지막 때의 이 광경이 옛날 사람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동차가 발명되고 기차가 발명되고 비행기 또 초음속 비행기 소리가 1초에 340m를 진행하는데 그 소리보다 빨리 가는 거예요. 소리보다 비행기가 빨리 가요. 그것도 몇 배나 이런 초음속 비행기들이 발명이 되고 로켓트가 발명이 되고 또 최근에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이제 뭐몇년 내에 상용화된다 그러잖아요. 벌써 이미 다뭐 나와 있는데 이제 대중화되는 것이 이제 몇년 안에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그 비행기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몇 시간 이제 연수를 하면 된다 뭐 이렇게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얼마나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세상에 와 있냐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제가 불과 몇달 전에 본 기억으로 그때까지 가장 빠른 인간들이 생각해내는 가장 빠른 운송수단은 뭐냐면 지구의 이쪽 편과 지구의 이쪽 편을 튜브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빨대 있잖아요. 빨대처럼 튜브로 이쪽에서 이쪽을 연결하고 그 관을 진공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캡슐을 그 안에 넣고 사람을 넣어서 푹 쏘면은 순식간에 그냥 이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미국 가는 거, 여기서 유럽 가는 거, 그냥 순식간에 그렇게 가는 그런 거를 지금 사람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다. 아마 구상하고 있으면 아마 우리 세대에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릴 때 얘기할 때 만화에서 보면 50년 내에 현실화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뭐 50년이 뭡니까? 만화에서 본 것들이 너무 빨리 현실화되죠. 아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말한 이 시대, 끝이 임하는 때, 이때 지금 사람들이 이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교통이 일대 혁명이 오는 이 시대, 그걸 우리가 지금 체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것의 강력한 증거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전쟁의 소문과 지진과 기아와 질병의 급증 이런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또 6절과 8절,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을 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부터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터이나 주의하여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자,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전쟁? 이건 인류 역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언제나 전쟁은 있어 왔던 거 아니야. 기근, 역병, 지진? 이건 늘 있어 왔지. 이게 뭐 무슨 특별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정도로 이런 것들이 증가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인류가 역사적으로 고대 사회, 중세 사회 이렇게 싸울 때 그냥 그 어떤 뭐 대륙에서 뭐 이렇게 몇 개 국가가 이렇게 이제 싸우는 적은 있었지만 전 세계가 전쟁에 개입 휩쓸려 가지고 싸운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류가 경험하는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됩니다. 1900년대에 와서 인류가 세계제 1차 대전과 세계제 2차 대전이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엄청난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난다 그랬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민족 간의 이 전쟁이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것이 지금 회교도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종교가 뭔지 아세요? 회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에서 우리 이 노동자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단히 조금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이거나 회교, 모슬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자기네들의 숫자가 적을 때는 발톱을 감추고 대단히 유한 정책을 펴지만 그 숫자가 이제 이 전체를 압도하는 숫자가 되면은 대놓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러한 단체가 로마 가톨릭입니다. 회교는 어떻습니까? 회교는 애초부터 타협이 없습니다. 코란과 칼을 들고 가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란. 너 죽을래, 믿을래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급진파 회교도들이 지금 중동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러 지역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매스컴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 매스컴에서는 잘 보도가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목을 베서 그거를 이렇게 꽂아놓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해서 대놓고 그냥 묶어놓고 뒤에서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종의 씨를 말린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종교 문제와 지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교가 지금 대단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또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하는 것도 승인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이 지금 또 확대될 그런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마지막 시대의 특징 중에서 지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진 늘 있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면 진도 5 이상의 강진들이 1900년대 이후에 10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그냥 늘 있어 왔던 지진과는 다른 거예요. 이 강진들이 10년마다 두 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지진들은 끊임없이 뭐 한 해에 100만 번 이상도 지진이 난다 그래요. 이 지구의 내부가 태양의 온도보다 훨씬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이제 불안정한 이 지구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진이 나는데 이 작은 지진들이 왜 위험하냐? 큰 지진도 위험하지만 작은 지진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 작은 지진의 이 에너지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게 이제 함께 모일 때 이제 엄청나게 큰 지진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이러한 지진들이 1년에도 100만 번 이상씩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뭐 여러분이 뉴스 TV를 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카가 예전부터 그렇게 굶던 국가들이 아니에요. 예전부터 그렇게 굶던 국가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많이 굶어 죽어가고 있죠. 아프리카뿐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매일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배고픔을 느끼면서 잠자리에 든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배불러서 잠이 안 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지금 역병 문제를 지금 이야기할 때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국가가 막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 뭐 에이즈는 벌써 뭐 너무 오래된 얘기고 뭐 조류독감, 구제역, 사스 뭐 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앞으로는 이렇게 충격적인 어떤 그 전염병 수천 수만이 죽는 충격적인 전염병들이 더 많이 보고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전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에볼라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여러 나라가 지금 긴장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음번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와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성전 재건의 현실화입니다. 성전 재건의 현실화. 성경을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마지막 시대가 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을 모방하는 그리스도가 먼저 와요, 예수님보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그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안상홍이나 뭐 이만이나 이 정도 사람이 자기가 내가 하나님일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도 좀 합리적인 사람들은 그거 안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처럼 행할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금 성전은 AD 70년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서 지금 뭐 이스라엘에 가봐도 통곡의 벽 뭐 이래갖고 뭐 일부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회교 사업만 덩그러니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성전은 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다면 마지막 때에는 성전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전 재건의 준비는 다 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이 회복되려면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1948년 회복됐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식양대로, 치수대로 그 모든 기물들이 이제 다 지금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뭐 헤롯 성전 한 40년 만에 지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2년 안에 아마 금방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해결되면 성전은 이제 금방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와 있다는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1인 세계 독재를 위한 준비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성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대적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예요. 그런데 이자가 왔을 때 전 세계를 1인 독재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지도 몰라요. 미국의 어디 그 대단히 그 넓은 그런 지역에 관들이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져 있대요. 관들이. 플라스틱 관들이. 아마 상당히 많은 근본주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그 관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실 수많은 정복자들이 세계 정복을 꿈꿨지만 사실 다 실패했어요. 시저도 그랬죠. 나폴레옹도 그랬죠. 징기스칸도 그랬고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전 세계를 자기가 혼자서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해보고자 했지만 그게 안 돼요. 왜? 말씀드렸듯이 그 지식이 증가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이 다름질하는 그런 시대, 즉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컴퓨터 같은 것이 나오고 또이 세상의 곳곳을 금방금방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가 되지 않는 한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정복해놓고 관리하려면 그거 말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전 세계를 관리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한 시대에 와 있고 기술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고속 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있고 또이 컴퓨터를 통한 정보 통제가 가능해졌고 또 대량 살상 무기가 있어가지고 핵폭탄이니 또 생화학 무기니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이 전쟁을 해도 모든 인류 전체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 지금 꾸준히 진행돼 왔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세계를 하나로 묶는 것이 국제연합, 유엔, 유엔이 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유엔이 정치적으로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그걸 끊임없이 해온 것입니다. WTO, 나토 이런 것이 다 군사적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는 거였죠. 경제적으로는 뭐 GATT니 또 우루과이 라운드니 IMF니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묶는 것은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의 모토가 세 개가 있죠. One World Government, 그러니까 하나의 단일 세계 정부, One World Religion, 하나의 단일 세계 종교, One World Order, 하나의 단일 세계 질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을 지금 하나로 묶는데, 뉴에이지는 종교를 하나로 묶을 때 전체 세상에 알려져 있는 모든 종교를 다 하나로 묶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와 힌두교와 뭐 유교와 조로아스터교와 마니교와 뭐 무슨 심지어 천주교와 기독교와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죠.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로 절대로 묶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도들입니다. 이들은 화합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들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죽여야 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매스컴에서 뭐 성탄절이 되면은 뭐 불교에서 뭐 무슨 뭐 뭐를 뭐 축하 메시지를 보내네, 뭐 초파일이 되면은 뭐 카톨릭 신자들이나 뭐 누가 뭐또뭐뭐뭐 미사를 하네 이런 것뭐 수도 없이 많이 보죠 요즘. 그런 것들이 지금 다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인데, 소위 기독교계, 그러니까 캐톨릭이 주도하는 이 개신교 이단들을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묶는 작업이 이제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교파 간의 장벽을 허물자는 것이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이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바로 방언과 로그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로그막 교회 들여오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가 되려면 공통분모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다 다른데 하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너가 공통분모가 있어야 그래도 묶일 거 아니에요? 캐톨릭도 방언합니다. 장로교도 방언합니다. 순복음도 방언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로 묶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그막이 카톨릭과 모든 교단에 다 지금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내에서는 이제 에큐메니컬 운동에 의해서 하나가 되고 전 세계 모든 종교는 뉴에이지 운동에 의해서 하나로 묶이는 것입니다.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면 반드시 경제가 붕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또 이제 사업하시고 이러는 분들 이제 있으신데, 경제는 제가 성경대로 믿을 때는 경제는 앞으로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반짝하면서 좋아지는 일이야 있겠지만 정말 언제든지 붕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붕괴하면 돈이 다 없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각각 100원씩 가지고 계셨는데 다 붕괴하셨어요? 돈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누군가 한 사람에게 모이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예요. 저 그리스도가 지금 세계 정부주의자들이 경제가 붕괴하면 한 사람에게 돈이 모이는 거예요. 경제를 붕괴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이 또뭐 주가 폭락이니 또 주가 조작이죠. 아니면 뭐 전쟁, 소규모 전쟁 이런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지금 경제는 분명히 붕괴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영적 타락과 세속화의 가속입니다. 영적 타락과 세속화의 가속. 디모데전서 4장에 1,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이리라 하셨으니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자,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물론 이런 세태는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 끊임없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가속화되면서 아주 극심해질 거라는 말씀입니다. 본성의 애정이 없다. 요즘 왜 이렇게 부모들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때려서 이렇게 죽이는 사건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절제하지 못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엄마가 오락하느라고 애들 굶겨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다서에 보니까 18,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알려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정욕대로 걷는 이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육체적인 감각대로 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보통 뭐 3S다 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 성, 스포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육체적인 그 감각들을 극도로 이제 자극시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별 특별한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그렇게 조금씩 진화되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지구가 한번 뒤집어졌었다. 이렇게. 노아의 대홍수 때. 그렇죠? 성경은 대격변을 이야기하는데 이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에 있던 것 같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지속이 된다. 진화론의 전제가 바로 균일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880년대 중반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이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 증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유전자 조작 기술의 발전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상당히 기괴한 그러한 짐승 같은 것들이 나와요. 얼굴은 사자 얼굴이고, 뭐, 말 꼬리의 몸인데 그 꼬리에 이렇게 무슨 뱀의 꼬리 같은데 뭐 이 뭐 전갈에 또 뭐 이 쏘는 것 같은 게 달렸고.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대포가 아니겠냐, 뭐 탱크가 아니겠냐, 뭐 이 정도를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경우에는 이미 그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발전해 있고, 그래서 이 뭐 뿌리에서는 감자가 열리면서 위에서는 토마토가 열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인간이 지금 조작해내는데 짐승도 똑같은 것입니다. 짐승도 지금 여기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자의 얼굴과 말의 몸뚱아리를 갖는 그런 짐승들이 실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시대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그러한 것들을 이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 조작 기술도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정황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고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뭐 좀 제가 조금 좀 지나치게 이렇게 본 것도 뭐 혹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이 모든 정황 증거가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주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또 너희가 전쟁과 난리에 대하여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이게 뭐가 끝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 지금 뭐 바코드가 적그리스도의 표다, 거기서 조금 더 진화된 베리칩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래서 지금 요 손에 요 오른손에 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 근육에 주사기로 좁쌀만한 거 이렇게 박아놓는, 그래서 그게 이제 무선으로 정보를 다 송출하고 근거리 무선 통신이죠. RFID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하이패스 우리 지나가는 거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 세틀라이트, 뭐죠? 인공위성과 이렇게 이제 통신을 주고받게 될 때, 그걸 받은 사람은 전 세계 어디 있어도 그게 이제 다 포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대환란기에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상품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 거죠. 정말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그 RFID가 꼭 짐승의 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도 그게 이제 짐승의 표라 그래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우고, 또 그걸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들은 다 가짜다 뭐 이렇게 지금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기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진화된 단계에 뭐가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그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의미와 같이 지금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국가에서 그것을 어떤 의료보험 때문에 강제로 그것을 받게 한다 했을 때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짐승의 표라고, 표를 시행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분명히 그 짐승에게 경배하는 행위와 동반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이 이르렀느니라. 위를 보고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또 주중에 사시면서 자주자주 머리를 들어서 위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머리를 들어서 위를 보시면서 우리의 구속이 가까운 것을 우리 몸의 이 구속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될 그날이 가까운 것을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수 있음을 의식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십시다.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내가 인격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누리는 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매순간 사십시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구원받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지금 이미 조건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조금 더 내가 술 끊은 다음에 예수님 믿지, 담배 끊은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술 먼저 끊고 나한테 와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고 우리가 끊지 못하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먼저 영접하시면 그러면은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나쁜 습관들도 끊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평생 다녀도 지옥 가는 사람 수두룩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그것이 이 예배가 끝난 후가 되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잠들기 전에 침대 맡에서도 좋습니다.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꼭 아직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이 문제부터 해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